알판으로 보는 세상. 남쪽 드라마 영화 많이들 보시죠? 드라마 속 장면에 마냥 설레고 한번 봤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장면. 영화와 드라마 속 장면을 통해 나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알판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해주실 운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매력 속으로 안내해줄 감독 정은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 비 엄청 오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집에만 거의 근데 박혀서.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요즘 진짜.
네, 그냥 정말 장마가.
맞아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요. 장마가 이제 끝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끝날 때쯤 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정말 장마였어요.
네, 북한만 일기예보가 잘 안 맞나 했더니 가끔 남한도 일기예보가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네. 참 주말 동안 뭔가 집에서 혼자 콕 박혀가지고 영화 보기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오늘 새 영화를 소개해 주신 날이잖아요. 어떤 네. 영화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여태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법정 영화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 영화 배심원들입니다.
배심원들. 이게 북한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배심원 이런 단어일 텐데 뭔지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한국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몇 명 선출해서 이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배심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을 배심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 좀 신기한 제도예요.
네, 사실 이런 배심원 제도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당시 2008년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뤄졌던 사건을 재구성해서 만든 영화예요. 물론 내용이 극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서 더 많이 와닿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요.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도 이런 재판에 좀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
배심원으로.
예, 예, 예.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내용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얼른 소개해드릴까요?
네. 먼저 이 영화는 2008년 국민이 참여하는 최초의 재판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첫 배심원 재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구분 없이 무작위로 몇 명 시민들에게 배심원 후보 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네.
그런데 배심원 후보자였던 청년 사업가 나무는 사업이 망하면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터라서 통지문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직접 연락이 오고 그는 법원에 불려가서 배심원 자격 면접을 보는데요. 이 장면 들어보시죠.
배심원 후보자로 뽑혔는데 무단으로 불참했네요. 불참 사유서도 안 냈고. 이런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예? 아니 저는 지금 배심원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통지서 보내드렸잖아요.
요새 독촉장이 많이 날아와가지고 그 다 확인하기가.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이 반, 무죄일 가능성이 반. 이 경우 피고인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반반이요? 유죄?
질문하시죠.
아, 아니다. 잠시만요. 아! 아, 이건 아닌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결정장이에요?
권나무 씨는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지은 사람 처벌하려고.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네. 진짜 좋은 말이네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법은 잘못한 사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으려고 그 규정을 만든 거다.
맞아요.
너무 뭔가 감동인데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이걸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배심원을 그냥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벌금 맞을 수 있는 거네요.
2,000달러 정도의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금 이 주인공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짐을 받으면 저 같아도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머뭇머뭇 거릴 것 같은데 방금 이 말을 했던 인물이 김준겸이라는 여성 판사인데요.
네.
원칙주의자인 그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첫 재판장을 맡으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문제없이 이번 재판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 재판부는 면접을 본 민우를 포함해서 8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데요. 이 배심원에는 법대생, 청년사업가, 주부, 비서실장, 시신세정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네, 정말 직업이 다양하네요. 제가 알기로 배심원의 변호사나 법에 관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제도의 취지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재판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건데 아무래도 법 관련 사람이 참여하면 이런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선정된 8명의 배심원들이 맡게 된 첫 번째 사건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 강두식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증거나 증언, 또 자백도 확실한 살인 사건이어서 죄의 유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징역을 몇 년 줄지 이 양형을 결정하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네. 뭐 강두식이 이미 자백까지 하고 범죄 사실이 확실한 거면 형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한 재판은 또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잠시 강두식에 대해 소개하자면 그는 어린 시절 큰 아픔을 겪은 인물인데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서 문을 잠궈놨는데 그때 하필 화재가 나면서 그의 얼굴과 두 손에 화상을 입게 돼요. 손가락이 다 잘린 그는 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변변한 직업도 없었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이 수급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죠.
네. 한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일을 해서 수입이 있으면 또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그럼 가족 포기 각서를 쓰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가족은 또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문제로 강두식은 어머니와 다툼을 하다가 결국 어머니 머리를 망치로 치게 되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밀어서 살해를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의 이런 정황을 뒷받침해 줄 증인으로 나온 동사무소 직원과 검사의 대화 장면 들어볼게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법이 그래요. 그걸 제가 몇 번을 저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장국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다면서 뻑하면 술 먹고 센터로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경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겐 불안정한 어머니 월급보다 안정적인 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이 더 절박했습니다. 이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족 포기각서입니다. 가족 포기각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두 장의 각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만으론 가족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도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읽어주시죠.
저는 엄마랑 인연을 끊겠습니다. 제 인생이 망한 것은 엄마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온몸에 화상 입은 것은 엄마 탓이고 일자리를 못 구한 것도 엄마 탓이고 모든 게 다 못난 엄마를 만난 탓입니다.
니들이 쓰렸잖아! 니들이! 니들이 꼭 그거 쓰렸잖아!
자리 앉으세요, 피고인.
기억이 잘 안 나요.
앉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살벌한.
예, 무섭네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이 다 그런 거라고 자백했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강두식의 이런 태도 때문에 재판부와 배심원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결국 피고인 강두식이 자신의 혐의를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면서 사건은 다시 처음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즉 강두식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쉽게 해결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복잡해졌네요.
그렇죠.
처음으로 열린 배심원 재판이라 배심원들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이 제도에 아직 적응이 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심원들이 이 지금 피고인의 죄를 판가름한다는 게 좀 무리 있어 보여요.
네. 사실 배심원들 중에는 배심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고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재판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재판장 중겸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줘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다시 유무죄를 다퉈보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재판은 다시 시작되고 증인으로 온 법의학자가 시신의 머리 훼손 원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시신 세정사로 일해온 배심원 한 사람이 이 설명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후측 두부에서만 생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함몰 크기나 상흔으로 추정해 봤을 때 장도리 같은 것으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손상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증인 말을 종합하자면 피해자는 사망 후에 베란다 아래로 추락을 한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거는 망치로 맞은 게 아닙니다.
6번 배심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그 사람 대가리가 이 모서리에 찢겨 죽을 정도면 전문 용어로다가 비상혈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피가 쭉 솟기면서 사방에 튄다고요. 그런데 아까 현장 사진 봐요. 피가 너무 안 보여요.
시신 세정사로 30년 근속하셨네요.
네, 뭐 남들은 뭐 시제 닦이니 뭐니 약 잡아봐도요. 웬만한 부검이보다 낫다고. 뭐 형사들이 전부 내한테 무섭니다.
법의학 학위나 의사면허 있으십니까?
뭐 아니 뭐 그거는 뭐 아니지만.
6번 배심원 의견은 기록에서 삭제합니다. 허락 없이 발언하면 퇴정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증인, 그러니까 저 손상의 원인이 망치가 아닐 가능성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똑바로 봐요. 저게 어디 망치요?
6번 배심원, 개인 견해를 계속 드러내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퇴정하세요. 경위.
와 이거 아니 뭐 내 입인데 말도 못해요 이런.
나오세요.
아니, 나요 이거. 아니 이럴 거면 배심 뭐 하러 오셨어 이거.
네, 아무래도 배심원이 시신 세정사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시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반박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결국 계속 하지 말라는데 하다가 배심원에서 제외가 되네요.
네. 참, 안타까워요.
진실을 말한 것 뿐인데, 하지만 말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였네요.
네, 듣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검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런 의견 충돌이 한번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배심원들에게 여러 의문점들이 또 꼬리를 물기 시작을 해요. 그중 8번 배심원인 나무는 유독 궁금증이 많은 편인데요. 그는 재판장에게 쪽지를 보내는데 쪽지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이 없어 보이는데 손가락이 없어도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야,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그래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기초적인 그런
뭐, 궁금증이
네, 궁금증이 될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검사를 이거 그러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재판장 중겸이 검사에게 이거를 확인을 해봤는지 묻자 검사는 이미 강두식이 자백을 해서 굳이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울상을 지어요. 사실 재판장 역시 이것을 확인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첫 국민참여 재판이고 배심원의 의문을 쉽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먼저 7명의 배심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 실험 유무에 대한 다수결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배심원들의 대화 장면 들어볼게요.
뭔 놈의 실험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진짜 미치겠네 정말. 무조건 반대. 반대하표.
저 사람 손가락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 손으로도 망치를 휘두를 수 있으면 범인이 맞는 거고.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실험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손가락이 없으면 망치를 아예 쥘 수도 없겠네.
으스킨 손목 가지고 휘둘렀다잖아요.
으스키면 가능한 거예요? 아,
글씨도 썼는데 뭐 망치라고 못 휘둘렀어.
근데 이 힘하고 요 힘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럼 휘두르지 못하면 무죄겠네요.
그쵸?
그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건데요?
그건 판사한테 맡기면 되죠. 판사잖아요.
나름 진지하네요.
네.
사실 이게 혼자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같이 고민하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네요.
네. 물론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결국 4-3의 배심원 투표 결과가 나오게 돼서 결국 재판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의족을 찬 강두식에게 망치를 쥐어줘서 직접 책상을 내리치게 해보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가 내리친 망치는 책상에 맞지 않고 공중으로 슝 날라서 재판장 중겸의 목덜미를 스치게 돼요. 중겸의 목에는 피가 흐르게 되고 깜짝 놀란 재판관들은 그녀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첫 국민참여재판을 촬영하던 언론들은 이 황당한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게 되죠.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이 부분은 실화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요. 아, 그래. 다행히도 어쨌든 영화 속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황당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네.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진 법원장은 중겸에게 오늘 재판은 이만 접자고 툴툴거리는데요. 그런데 중겸은 재판장은 자신이라면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을 해요. 재판이 빨리 마무리될 줄 알았던 중겸은 이 상황까지 온 게 너무 속상하지만 어떻게든 이 사건을 오늘 마무리 짓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강두식이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하는 외삼촌의 증언과 또 반대로 강두식이 죽이지 않았을 거라 말하는 그의 딸의 증언이 이어지는데요. 이후 국민참여재판은 8시간 만에 종료가 되고 배심원들은 따로 회의실에 모여서 유무죄를 투표합니다.
네, 드디어 결정을 하는 시간이네요. 어떤 네. 결론이 나왔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총 7명의 배심원들 중에 6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투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8번 배심원 나무는 유죄도 무죄도 적지 못한 채 정말 잘 모르겠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배심원들은 그의 우유부단해 보이는 태도에 한숨을 푹푹 쉬게 되죠. 또 한쪽에서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결론을 짓기 위해 회의를 여는데요. 그 장면 들어보시죠.
살해 동기, 목격자, 법의학 증거 다 확실하고 법정에서 새로 나온 증거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뻔한 사건 국민참여 재판한다고 시간만 걸렸네요.
배심원들도 유죄겠죠?
당연하지.
네, 이걸로 결론 내죠.
네, 네.
8번 배심원이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답니다.
아니 보면 뭘 아나? 응?
보여줘요.
야, 아유, 배심원은 이 재판부도 이게 뭔가
해탈한 느낌. 네,
잘못 뽑은 건다. 야, 참 뭐 아니란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재판부로선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배심원 입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는 건데 확신도 없이 뭐 그냥 유죄 같은데요. 이렇게 또 결정 내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8번 배심원 나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기록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아니, 결론은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 전해드릴게요.
네. 저는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 중에 안 끝나네요.
나무 자,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어떤 결정이 날지 다음 시간에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신 온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판에서 들려드릴 음악은 영화 배심원에서 나무 역을 맡은 배우 박형식이 가수로 활동했던 그룹 제국의 아이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바람의 유령.